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안녕하세요.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말씀과 찬양으로 새로워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는 에스더입니다. 첫 번째 곡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사용하지만 사실은 가장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주제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사랑이라는 말을 하지만 그 사랑이 진짜 무엇인지 어떤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그 사랑을 다시 떠올리며 이 시간을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현진양 자매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저는 현진양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양 자매님. 아, 오늘 주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인데요. 이 주제는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신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사랑이라고 하면 따뜻한 감정, 좋은 관계, 편안함 같은 것들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오히려 부담스럽고 어렵고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느낌이 들어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대부분 느낌에서 시작이 됩니다. 좋은 감정이 생기고 그 감정이 유지될 때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감정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넘어서는 선택이고 결단이고 순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나는 어떻게 사랑을 정의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 두 가지를 깊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조금은 흔들릴 수 있고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을 한 곡 듣고 와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주
찬송과 내 마음이 낙심되며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진양자매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의 시작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면서도 그 기준을 우리 안에서 찾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기준은 오직 하나인데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여기서 새 계명이라는 표현이 좀 중요한데요. 이미 구약에서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랑의 기준을 완전히 새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기준이 되는 거네요.
맞아요. 그런데 이 기준은 단순히 높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말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삶으로 보여주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면 십자가를 봐야겠네요.
정확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의 정의입니다.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자격 없는 자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남조선에 그 사랑이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며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아, 찬양을 들으면서 그 가사에 마음이 많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진양자매님, 이거 노래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저는 그냥 감사하다는 말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까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 사랑을 이미 받고 있다는 게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맞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사랑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이런 사랑이 있어 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점점 더 깊어지는데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아,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진 사랑의 기준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솔직히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어려워요. 사랑하기도 힘든데 원수를 사랑하라니.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랑은 감정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 사랑은 의지이고 순종입니다. 물론 감정은 따라오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는 사랑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방향이네요.
정말 중요한 고백인데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내가 누구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랑의 절정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랑은 결국 내어주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어주고 마음을 내어주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때로는 나의 권리까지 내려놓는 것.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듣고 오겠습니다.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이 찬양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훨씬 무겁게 느껴져요.
사랑하는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삶이었습니다.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고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질문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한 걸음씩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인사할 시간이 되었네요. 한 주도 평안하시길, 더욱 사랑하고 더욱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내 맘 찬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의 찬양 다음 주에 만나요.
나가라.
광야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에
배움이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 학교 북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길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사무엘 형제님과 사랑자매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늘 이렇게 광야 학교로 찾아뵐 때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생수가 무엇일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갈증이 목타서 네.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저도 너무 잘 지냈고요. 한 주간도 지난주의 내용들이 더 생생하게 생각이 나서요. 정말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은혜로 지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두 분이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그때 나누어 주시는 네. 은혜로운 마지막 인사가 기대가 돼서 저도 나왔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내용을 먼저 들어볼까요?
지난주 광야학교는 63문의 반론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먼저 우리의 의는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공식적으로 의롭게 되는 바로 그건데 믿음이 우리의 의니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반론이 있었어요. 어떻게 했죠?
네, 대전제는 맞지만 소전제는 틀린 것이죠.
그래요.
우리는 믿음으로 공식적으로 의롭게 되지만 그럼에도 믿음은 의 자체가 아니라 의를 위한 도구일 뿐인 거죠.
네, 믿음을 자랑해야 되지만 믿음을 공로로 자랑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반론은 이런 거였어요. 악행은 정죄하지 않냐? 네. 그렇다면 선행은 의롭게 해주는 것도 아니겠냐.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아니냐.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겠지. 뭐 이런 반론이 있었는데. 예, 악행은 전적으로 악한 것이고 선행은 불완전하게 선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 라고 했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결론이 났었는데 여기서 선행이 불완전한 선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지? 그 이유들을 살펴봤어요. 왜 그렇게 말하는지.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네, 먼저 설사 우리의 선행이 완전히 선한다 할지라도 네. 그것들을 영생을 얻을 공로로 내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불완전한 선이죠.
네, 또한 선행은 우리가 그저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선행은 불완전한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또 어느 누구도 자신의 선행으로 하나님께 유익을 끼칠 수 없기 때문이고요.
네.
그렇게 하나님께 유익을 끼치지 못하니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 이유로 악행을 선행의 반대로 보거나 선행을 악행의 반대로 봐서 선행으로 의롭다함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7절에 의롭게 행하는 자는 의롭다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뭐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닐까라는 반론도 있었어요. 어떻게 했죠?
네, 여기에서 의를 행하는 자는 의롭다라는 것은 사람이 보기에 의롭다라는 것이지
그렇죠.
정말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요한 서신서의 이 구절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네. 누가 의로운 자인지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중생받은 자는 또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왜냐하면 의를 행함으로써 자신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64문으로 넘어갔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자칫 사람들을 무관심하고 속되게 뭐 한마디로 말하면 선도 안 행하고 악하게 살고 그런 신앙인으로 만들지 않을까라는 염려, 뭐 의심, 뭐 비난,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자들로서는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부주의하고 속된 자들이 그 은혜의 교리를 자기들에게 적용시키기 때문이 아니라 네. 오히려 그것을 적용시키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교리 때문에 사람들이 악하게 되는 게 아니죠. 자신들의 과오 때문에 악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과 영광이 택한 자들의 구원과 더불어서 이 교리를 결코 제거하지 말고 꾸준히 가르쳐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힘써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야 하고 주장해야 하고 또 확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교리를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반론도 있었죠.
그렇지 않고 성경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요?
네, 성경은 율법의 행위나 우리가 행한 의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이 씻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서 지난주 살펴본 내용을 잠시 돌아봤고요. 64문을 계속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델베르크 요리문답 제64문 질문. 하지만 이 가르침이 사람들을 무관심하고 속되게 만들지 않을까요? 답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자들로서는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지난주 살펴본 내용이 반론으로 마쳤거든요. 64문의 반론이 아직 더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죠. 사랑자매님.
혼자 있는 것이 아닌 것은 그 자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지 못한다. 믿음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 혼자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다.
네, 역시 뭐 이 반론도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아니야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네.
전제의 결과로서 믿음이 홀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믿음만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 말고 다른 것도 있다라고 이해한다면 이 결론은 맞거든요.
그렇네요.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믿음은 절대로 그 결과나 열매 없이 혼자 있지 않으니까요.
예. 하지만 만약 이 반론을 믿음만으로는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면, 그러니까 믿음 말고 다른 것이 있어야지만 그런 의미로 혼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해한다면 뭐 주전제가 오류이든지 아니면 결론에 비약이 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잘못됐다는 거죠.
네.
뭐 어떤 점이 비약이냐 하면 믿음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 혼자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해서 이 소전제에서는 믿음이 있다라는 이 동사와 믿음이 맞물려 있거든요.
네.
근데 결론에 가면 있다가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랑 믿음이 이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같은 동사로 연결이 되면 논리가 결론적으로 정답이 되는데 갑자기 뒤에 나오는 내용이 바뀐 거예요. 의미가. 이걸 구성에 오르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 방에서 제가 이제 혼자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네. 그렇게 했다고 쳐봐요. 혼자 네. 말했어요.
네.
자, 그렇다면 이 방에는 저 혼자 있는 걸까요? 제가 혼자 말하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방 안에 혼자 있으니까 혼자만 말할 수도 있지만 방 안에 여러 명이 함께 있어도 또 혼자만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게요. 어떤 사물이 혼자 있지 않고 다른 사물과 함께 있을 수도 있으나 그런 면에서도 오직 그것만이 이런저런 행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요. 지금 믿음 혼자서만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어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결국 행위도 필요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여기 지금 혼자라고 했을 때 그게 정말 혼자라서 혼자만 말하고 있었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네.
여러 지 있었지만 우리의 의지는 혼자 있지 않고 오성과 함께 결부되어 있죠. 감성 여러 가지 이제 감정. 하지만 의지 혼자서 뜻을 갖죠. 계획을 하고. 또 사람의 영혼도 혼자 있지 않죠. 육체와 함께 연합되어 있죠.
네.
하지만 그 영혼 혼자서 지각을 하죠. 영혼이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해서 육신이 이제 행동을 하는 거죠. 또 뭐 칼날이 혼자 있지 않죠. 하지만 칼 손잡이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칼날만이 물건을 자르기도 하죠.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믿음이 혼자 있어서 의롭다함을 못 받아라고 말할 때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안에 믿음의 열매도 전제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네.
그랬을 때 그 말은 맞지만 만약에 행위가 필요해 행위 없어서는 안 돼라고 말할 땐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잘못됐다는 주장을 소존재와 결론에서 마지막 그 동사 있다와 의롭담을 받는다로 서로 다른 내용을 말함으로써 뒤섞여버린 주장이 된 거죠.
네.
다음 반론을 살펴볼까요? 사랑자매님.
네. 믿음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들에게서 요구되는 것들이 없이는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지 않는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들에게서 선행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믿음에는 선행이 없지 않은 것이요. 따라서 믿음 혼자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다.
네. 조금 어렵죠. 뭐 역시나 믿음만으로 구원 받는다라고 말하지만 뭐 이런 거죠. 살펴볼게요. 일단 이 반론에도 앞에서 살펴본 반론에 오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구성의 오류라고 했는데 대전제를 보세요. 믿음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들에게서 요구되는 것들이 없이는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지 않는다 해서 없이는 이게 아주 이제 좀 의심적인 표현이에요. 여기 문제가 있는 표현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믿음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없이는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 전체를 보면 맞지 않습니까? 요 앞에서의 반론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믿음은 절대로 그 결과나 열매 없이 혼자 있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없이는 했다면 맞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걸 전제하지 않고 무작정 없이는 이렇게 해놨다면 바로 이 없이는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네요.
의심적인 표현. 맞아요. 믿음은 절대로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언제나 사랑과 함께 역사하죠. 그래서
네.
사랑과 함께 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이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이고 또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그 면에서 보면 믿음은 홀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반론의 소존재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들에게서 선행이 요구된다도 뭔가 이것만으로는 굉장히 미흡한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이고, 사랑자매님 어떤 점에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믿음과 선행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들에게서 요구되는 것은 맞죠.
맞아요.
네, 네, 하지만 맞아요. 그 의미가 서로 다르니까 그 점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네. 않다는 점에서 좀 네, 미흡한 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네요. 믿음은 그 자체의 특유한 행위와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키는데 필수적인 도구로서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게 맞지만
네.
선행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네.
선행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가 취하는 데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얻을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선행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줄 뿐인데 아무튼 이런 설명이 없이 떡하니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들에게서 선행이 요구된다라고 하면 이거 맞다고 해야 할까요? 틀리다고 해야 할까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참 그렇네요.
이게 이제 선행이 요구된다고 했을 때 맞다고 하면은 이렇게 말하면 돼요. 선행이 요구돼. 맞아. 그 선행은 그리스도의 공로야. 그럼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전제나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선행이 요구돼 이렇게 말하면 이게 맞은 거야 틀린 거야. 질문 자체를 좀 미련하게 한 거죠. 이 반론 자체가. 두 분이 아주 주기 잘 맞는데 훌륭합니다. 선행과 관련해 이미 잘 이야기들 하셨는데 성경 한 곳을 읽고 이번 반론을 마무리하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자, 아까 이제 믿음은 하나만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그랬잖아요. 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선행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면 선행이 꼭 있어야 되네. 믿음 혼자서는 안 되네.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여기 보면 믿음은 선행의 존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행이라는 건 우리의 믿음의 열매들이라는 거죠. 그 열매로서 믿음 혼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열매가 없으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닐 테니까. 그런 의미로 야고보 사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의 자세에 대한 증거들로서 선행이 요구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선행은 믿음과 필연적으로 연관되죠. 믿음은 홀로 있으면 안 돼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취하는 데에는 선행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공로 자체가 선행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그냥 믿음은 혼자 있어도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이런저런 조건이나 전제 없이 뭐 믿음이 홀로 있으면 안 된다. 또 믿음이 뭐랑 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제 모순이라는 겁니다. 조금 생각이 많은 반론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다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나니까 굉장히 중요한 반론이라는 생각이 드시죠. 다음 반론을 살펴볼까요, 사랑자매님?
여러 가지 것들이 요구될 경우에는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믿음 외에 선행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만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반론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해 보겠습니다.
네.
뭐 사실 바로 앞에서 살펴본 반론과 같은 대답을 하면
그렇죠.
될 것 같은데
네.
여러 가지 것들이 요구되기는 하지만 다 같은 의미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
믿음이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취하는 수단으로서 필수적인 반면에 선행은 우리의 믿음과 삶의 증거들로서 필수적인 것인 거죠.
훌륭합니다. 사무엘 형제님. 네. 다음 반론을 살펴보죠. 사랑자매님.
두 가지 것들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들은 오직 한 가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믿음과 그리스도의 공로의 두 가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것도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며 그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로는 우리의 의의 정식적인 원인이므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훌륭하십니다. 다음 반론을 또 살펴보죠. 사랑자매님.
네. 지식은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지 못한다. 믿음은 지식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지 못한다.
네. 여기도 사실은 이제 과도하게 계단을 뛰어넘은 표현이 있는데
네.
그래도 차근차근 살펴보죠. 일단 소전제. 믿음은 지식이다. 자, 어때요? 당연히 지식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는 믿음에는 단순히 특정한 지식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순환이 되는 확신 있는 신뢰도 거기에 포함이 되죠.
그렇죠.
또 지식과 신뢰는 서로 매우 다릅니다. 지식을 이해라고 할 수 있다면 신뢰는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믿음은 특정한 것에 관한 지식만이 아니라 의지도 포함이 되죠. 우리가 아는 것을 행하거나 적용시키고자 하는 목적,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아는 것에서 안정을 찾고 그것에 대해 즐거워하기까지 그것을 신뢰하는 것, 뭐 믿음을 이렇게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야고보서 2장 19절을 한번 읽어보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맞아요. 마귀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않죠. 그렇게 지식은 있으나 신뢰는 없으니 마귀의 지식은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믿음이 아닌 거고요.
그래요. 반론이 뭐가 잘못됐어요? 믿음은 지식이다라고 소준지에서 결론을 내잖아요. 지식 포함되죠. 하지만 거기에 뭐도 있어야 돼요. 신뢰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네. 보면 알아요? 마귀도 지식이 있으니까, 귀신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예, 결국 예전에 배운 건데 믿음과 관련해서 21문인가 마귀의 믿음은 역사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일시적 믿음, 뭐 이적을 행하는 믿음,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이 있는데 이렇게 지식적인 믿음을 역사적 믿음이다라고 하이델베르크 갑부본에서 배웠거든요. 결국 의롭다 함을 얻는 믿음은 지식만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결국 이 반론은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린 결국 바른 주장이라고 할 수 없죠.
맞습니다.
다음 반론을 살펴볼까요? 사무용재님.
야고보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라고 말씀한다. 네, 그러므로 네. 오직 믿음만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다입니다.
네,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이 반론은 야고보 사도의 말씀 전체를 제대로 읽지 않아서 생긴 오해입니다. 우선 사도 야고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는 아니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그런 의에 대해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뭐 그런 종류의 의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 자, 그러면 이 의는 어떤 의일까요? 야고보서 2장 18절을 보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알겠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행위로 사람들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런 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네요.
네.
내 믿음을 사람들인 내게, 야고보 자신에게 보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너 믿음 있어? 믿음은 행위가 따라야 되는데 그래야지 진짜 믿음. 말하자면 하나님도 인정해주는 그런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그 행함은 하나님이 인정해주시는 게 아니라 나도 진짜 네 믿음 진짜인지 나도 인정해줄게. 나한테 보여봐. 그렇게 이제 사람 앞에서 보여지는 그 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21절도 볼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자, 그럼 여기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이 구절은 어떨까요? 이거 역시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까요.
그렇죠. 저는 두 분이 이 구절을 가지고 고민할 줄 알았더니 사무엘 형제님이 금방 이 구절에 대해서 고민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거에 대한 어떤 설명이 없어요. 우리는 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22장 훨씬 더 앞에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말씀하고 있는 구절을 생각해야 돼요. 뭐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네,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예, 바울도 아브라함에 대해 같은 고백을 해요.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 로마서 4장 2절에서 3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네.
결국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건 그 행위가 의롭다함을 받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함으로 아브라함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선행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자신의 의를 증거한 것이라고 해야 맞겠네요.
그렇죠. 많이 사랑함으로 많은 죄를 용서받았느니라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네.
이삭을 바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63은 하지만 이 가르침이 사람들을 무관심하고 속되게 만들지 않을까요?에 관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본 것에 대해 우리 사무엘 형제님부터 나눠보실까요?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오직이란 단어를 강조하는데 그것에 이제 반론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과 행위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 좀 마음 깊이 살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가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되는 가지가 되려면 다른 우리의 선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그분을 믿음으로 접붙임 바 되는 거죠. 그 접붙임 바가 되었을 때 그분의 선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과 가지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선행과 행위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조차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저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떨어져 나와서 있는 그 가지에는 뭐 선행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기에는 우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열매가 조금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는 가지가 되어버려서 결국에는 불살라진다라는 사실. 그럼에도 우리 북조선 성도님들이 우리가 또 마음 깊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악인들이 왜 이렇게 번성하고 많아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추수의 그때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상하지 않도록 그 잡초들도 옆에 있다라는 사실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이어가시는 신앙인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이 뭘까에 대해서 앞에서 나눈 내용들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의로운 믿음이 뭘까라고 했을 때 앞에 그 지식을 이해라고 하면 신뢰는 의지라고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나왔잖아요. 근데 사단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다. 그러므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로운 믿음이라 받을 수 있는 것은 신뢰가 있을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같이 해보게 됐습니다.
의지가 있을 때.
네, 그렇죠. 의지가 있을 때.
이해만이 아니라 네. 의지가 있을 때.
그러므로 오늘 남북한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강의 한복판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다해야 지켜가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여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가면서요. 우리의 삶 안에서 그러한 의지와 신뢰가 있기를 바라게 됩니다.
네. 지금 사랑자매님이 나눈 그 구절의 안에도 담겨 있지만 우리가 표면적으로 배운 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야. 그거밖에 없어. 믿음밖에 없어. 그렇게 우리가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것을 지금 살펴봤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의지가 뒤따라야 돼.
그렇죠.
행위가 뒤따라야 돼. 그걸 동시에 배우고 있는 거죠.
네.
왜냐면 아까 열매가 없이는 믿음은 거짓이고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만 오직 이 말은 잘못된 것이야 라는 반론에 대해 정말 그렇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했으니까요. 결국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우리를 방탕하게 하거나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라고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분이 명령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그 고백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의지를 다해서. 그럼에도 연약하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너그러우심 앞에 다시 자비를 구하면서 나가는 거겠죠.
아멘.
행위와 관련해서 우리가 행위를 자랑해서는 안 돼라고 했을 때 다른 한편을 또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잘한 걸 자랑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성도들의 또 다른 편은 못한 것 때문에 너무 자기 자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못한 것 때문에 자랑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그러니까 못한 것 때문에 너무 자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한 걸 가지고 막 내세우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건 많이 하죠. 내가 너무 못했어. 너무 괴로워. 저는 그게 자기의 실수를 자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그 믿음의 구원 약속 앞에는 진짜 자랑이든 아니면 자책이든 이 두 가지의 어떤 우리의 행위에 대한 자랑, 내세움,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가 이렇게 못하고 여지껏 이렇게 악하게 살았는데 그 생각도 교만이에요. 자기가 잘할 수 있었는데라는 어떤 잘못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복된 말씀 앞에 우리가 두 가지 그런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참되게 성령 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북조선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하길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아래서 즐겁게.